2022년 새해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간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많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새날의 과제도 만만하지 않지만 하나님 또한 우리를 도우시고 축복해 주셔서 넉넉히 견디게 하시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신 큰 도우심이 1년 내내토록 우리 사는 자리자리마다 함께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사회는 여러 분야에서 급격한 변화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의 공격을 받고 이것을 방어해내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느라 여념이 없지만 이 혼란스러운 사태의 뒷면에서는 사회가 여러 면에서 이미 많이 바뀌어버렸고 또 바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우리 사회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ESG라는 낱말이었습니다. 기업들을 평가하고 투자하고 그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는 것 중에 그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ESG 감수성을 매우 참고한다는 의미입니다. ESG란 환경을 생각하는 environment와 사회성을 생각하는 social 그리고 지배구조를 말하는 governance의 약자입니다. 이제 기업들이 환경을 생각하거나 사회적 유익을 배려하거나 지배구조의 민주화 등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기업이 혐오 기업처럼 여겨지게 되어서 제품까지도 배척당하는 시대가 이르게 됐습니다. 과거처럼 첨단의 기술력이나 이익 창출의 능력이나 직원들의 임금 수준만으로 기업을 평가하던 것에서 혁신적으로 인식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우리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겠습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의 일상화를 넘어서 온라인 교회들이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밀폐, 밀집 환경의 거부에서 나타날 문제들과 비말을 많이 발생하게 될 예배 순서의 조정이나 만남과 대화를 통한 성도의 교제가 언택트 방식의 성도의 교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또 이런 현상들이 교회 공동체식에는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상상키도 어렵습니다.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선 생각할 것은 이런 문화적이고 기술적인 변화가 온다 하더라도 신앙의 본질이 바뀌거나 삶의 원리가 바뀌는 것은 결코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본질과 원리를 터득하고 견고하게 붙잡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중요한 근본입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은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미래 사회가 다음 세대들의 몫이라면 교회도 다음 세대들의 안목으로 미래를 설계하는 과감한 수용성을 발휘해야 2030 세대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들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해서 보여준 제자들의 모습은 무척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습니다. 주님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맹세하고 다짐했던 주님과의 사제간의 신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실패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 제자들이 동행하여 그들은 다시 갈릴리의 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물을 던져서나 잡은 것이 없는 헛수고를 반복하는 고통만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새벽녘 날이 셀 무렵 주님께서 그들 곁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셔서 물고기를 잡게 하시고 친히 준비하신 식탁으로 제자들을 초대하시며 잡은 물고기로 같이 조반을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으신 말씀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회복이 되었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재출발선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 모두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습니다. 이 새로운 출발점이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출발이 될 수 있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고 새 결심을 하시는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왜 주님은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시는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7절 말씀이나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에서는 부활하신 날 아침 무덤을 찾았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들이 일러준 말이 있습니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주께서 부활하신 다음 갈릴리로 먼저 가시면서 그곳으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갈릴리에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부르셨는가라는 것에 대하여 여러 대답이 가능합니다. 우선 그들 대부분이 갈릴리 사람들이니 고향으로 다시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낙향을 지시하시거나 편협한 지역주의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또는 갈릴리의 약한 백성들을 위로하러 가자는 말씀이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큰 기대를 걸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모든 권력은 다 장악하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차지했던 반면 갈릴리 사람들은 늘 변방의 이등 국민 취급을 오랫동안 받아왔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서도 갈릴리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라고 묘사했습니다. 마치 갈릴리 사람들은 이방인 사람처럼 취급당했습니다. 갈릴리는 국경의 변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때문에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초토화되었던 지방이었습니다. 전쟁은 예루살렘의 중앙정부가 잘못하여 생긴 일이 대부분인데 그 모든 피해는 변방 백성들이 짊어져야 했습니다. 이 지역이 풍부한 수량 때문에 곡창지대였지만 이곳의 농부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감당했지만 정작 그들은 가난한 삶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국경지대이다 보니 이방인들과 문화적 교류도 많았고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기도 하면서 혼연아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처럼 멸시당했습니다. 억울하고 섭섭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나타나신 예수님은 갈릴리의 희망이셨습니다. 그들 모두는 고향 출신 예수가 왕이 되면 이제 갈릴리 사람들의 시대가 온다고 환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대와 환호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함께 실망과 비탄의 눈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상처가 매우 깊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위로하시려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것이 세계를 향한 눈을 뜨도록 부르십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갈릴리는 이스라엘이 외부 세계와 소통하는 관문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라비아나 이집트를 출발한 대상들이 이곳을 지나 그리스와 로마로 향하기도 하고 유럽 사람들이 이 길을 통과하여 동방의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향하기도 했습니다. 실크로드가 생기기 전에는 이 통로가 동서의 문물이 교류하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이곳으로 부르신 것은 세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꿈을 주시려는 주님의 의지였다라고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설명들이 다 개연성이 있고 논리성으로도 맞아 보이고 의미도 깊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새해 첫 주일에 이 말씀을 볼 때 느껴지는 것은 이곳이 제자들과 주님께서 처음 만나셔서 신앙과 꿈을 함께 나누었던 신앙의 출발점, 곧 인생의 원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주님을 처음으로 만났습니다. 나를 따르라는 말씀 한마디에 가족도 일터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호수 주변을 거니며 말씀을 배웠고 갈릴리 여러 마을에 행하시는 주님의 이적들을 보며 감탄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갈릴리는 그래서 바로 신앙의 원점이었습니다. 실패한 제자들을 이 원점으로 다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현재의 내 모습을 고정되어 있는 변형 불가능의 모습으로 보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음행 중에 잡혀온 한 여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당장 돌로 쳐 죽여야 될 더 이상은 존속의 가치도 없고 계산의 가능성도 없는 사람으로 보았지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변화의 가능성이 충분한 사람으로 보시고 다시는 죄짓지 않는 멋진 삶을 살라고 새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하나님은 능히 돌들러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새것의 가능성을 말씀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과거의 성과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어제의 실패 때문에 좌절하고 주눅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안에서는 누구나 새로운 출발,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다시 시작했고 모세는 나이 80에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세계 속에 담대히 뛰어들었습니다. 제자들을 갈릴리 신앙의 원점에 다시 부르신 것은 지난 일 다 잊어버리고 내려놓고 새로운 시대의 사명을 향해 이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당부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원점에서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신앙 안에서 누구에게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점의 새로운 출발을 통해 새 삶을 창조해 내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시 출발하는 사람이 갖추어야 될 자질, 자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 처음 그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건설에 역군이 되자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 책임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 두시고 가르치기도 하시고 훈련시키시고 많이 연단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새로운 원점의 재출발선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한 가지를 묻고 확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의 뜻이 약간 애매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자기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인지 곁에 있던 모든 친구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인지가 애매합니다. 제 생각은 후자, 즉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인지를 묻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대화가 소위 베드로의 수위권과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교회 안에 베드로의 지위에 대한 의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의 대표이며 교회의 수장이 되었는지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교회 대표요 모든 제자들도 그 사실을 존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교회 수장되는 지위를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유가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점입니다. 그의 학식이나 세련된 감각이나 시대에 대한 통찰력 등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누구도 그를 따라갈 수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에 주께서 그 점을 높이 보시고 베드로를 대표로 세우시고 양무리들을 맡기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객관적인 평가로 평가한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우월한 요소를 별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에는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향하여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바울처럼 정식으로 율법을 배우거나 누구의 문하생이 되어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 가운데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주님의 마음을 가장 깊이 이해했던 사람이면서도 예수님 행적에 대한 기록을 책으로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럴 만한 문필 능력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 전후서인데 이 책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잘 맞지 않고 어휘력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 해석이 아주 어렵습니다. 아마 요즘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이 수장 자리를 선택한다고 하면 그는 진출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조건이 구비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확인하신 것은 네게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이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재차 물으시고 3차 묻고 확인하셨습니다. 심지어 그의 치명적인 실수와 배신에 대해서도 반성과 회개를 요구하시는 말씀 한마디나 꾸지점도 없으셨습니다. 단지 사랑하느냐고 물으실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초기에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를 믿어야 한다,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시면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섬김의 최고봉임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마지막 순간에 새 계명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 점에 있습니다. 이론과 제도가 세련되었고 변론과 자기 주장에도 능숙하지만 주님을 가슴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나 성도들의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식어간다는 점입니다. 마치 교회의 모든 일들을 종교기술자들처럼 매끄럽고 탁월하게 잘 처리합니다. 그러나 그 탁월함 속에 주님을 향한 예배자들의 가슴 타는 예수 사랑도 넘쳐나야 할 터인데 그 부분에 항상 결손이 생깁니다. 2007년에 역사상 처음으로 하버드 대학의 여성 총장으로 취임했던 드류 길튼 파우스트 박사가 취임식 연설에서 하버드 교육의 현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서 Excellence without soul이라고 했습니다. 혼이 없는 탁월함이라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교육을 자랑하지만 하버드 정신이 실종되었음을 개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하기를 학교란 목수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종교기술자들을 생산해내는 곳이 아니라 가슴 가득 예수 사랑을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 사랑이 우리에게서 점점 더 실종되어 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사랑 실종의 심각성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들도 점점 적어져 갑니다.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질책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전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우 탁월한 능력이 있었고 모범적인 교회였지만 주님께서는 사랑이 식어진 것을 개탄하시면서 회개하고 회복하라고 호통하신 것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이 새해 출발선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고 누구보다 더 큰 열정으로 주님 사랑을 다짐하시는 이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 사랑에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님은 다시 시작하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출발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담대한 베드로의 삶을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날 다시 시작하자는 주님의 뜻을 따라 새 출발한 다음부터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후 예루살렘 교회를 주도하며 부흥 역사를 이끌었습니다. 극심한 박해 때문에 여러 차례 공회에 끌려가 재판받고 매맞고 투옥되는 일이 반복되었지만 조금도 주눅들거나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지하로 숨어들거나 분산되었을 때도 그는 오히려 공개적인 행보를 거침없이 이어갔습니다. 사마리아에 나타나는가 하면 룻다와 욥바에 나타난 성도들을 돕고 가이사라와 예루살렘에서 밖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활동으로 교회를 이끌며 내 양을 치료하시던 주의 당부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의미심장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그날 베드로에게 평생 주님의 양부리를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마지막에는 두 팔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극형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순교의 영광스러운 제물이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켜 다시 시작한 새로운 삶을 성공적으로 마감했습니다. 베드로라고 해서 왜 고통스럽지 않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순탄하게 지나가기를 바라셨던 십자가를 베드로가 왜 무서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다시 시작할 기회를 두말없이 가진 주님을 다시 또 가슴 아프게 할 수가 없었고 배신할 수가 없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양무리들을 실망시킬 수가 없어 끝까지 믿음으로 담대한 삶을 묵직하게 살아갔습니다.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을 비교해 보십시오. 바울은 매우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교회 일에 직접 개입하고 지도하는 민첩하고 예리한 모습을 보입니다. 반면 베드로는 큰 간섭이나 지적보다는 자기 삶을 묵묵히 수행하면서 신앙의 본을 말없이 보이며 걸어갔습니다. 화려한 언변도 예리한 글솜씨도 그에겐 없었지만 그의 말 한마디에 로마가 흔들리고 그의 발걸음 머무는 곳에 역사가 바뀌고 그의 활동이 교회 역사가 되었던 것은 묵묵히 걸어가는 발걸음이지만 묵직한 처신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고 생명을 바쳐 주님께 충성하는 흔들림 없는 담대하고 능력 있는 용기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새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하나님 앞에 다시 출발하자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새로운 시작의 선에 용감하게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이 사랑 한 가지로 무장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묵직한 발걸음으로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걷는 믿음으로 담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한 해 동안도 새롭게 출발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큰 영광 받으시는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